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남미에 비행기를 타고 부흥회를 가던 중에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식사 시간이어서 승객들이 모두 식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빙빙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 먹다가 그렇게 되니 커피가 쏟아지고 또 트레이가 날아가는 등 완전히 공포와 무질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너무 놀라서 잔이 넘어지고 캔이 날아다닐 때마다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비행기는 제 조종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 비행기에 성직자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방송을 듣고서 비로소 이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도 비행기 앞좌석만 붙잡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대한 이론은 있지만 막상 그 일과 관련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 실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평상시에는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조금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으로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막상 실제로 일이 생겼을 때 알고 있는 신앙적인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당연한 것들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과 변동의 상황에서 한동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에 대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스포라기스로 조건부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숙제를 끝내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둘째는 에판겔리아로 일방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으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번 맺으면 조건 없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스프라게스의 약속이 에판겔리아의 약속으로 변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와 연관해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스프라기스를 믿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아 몸통 가운데를 칼로 잘라 마주보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후 그 증거로 타는 횃불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스브라기스의 조건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에판겔리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스프라기스의 약속을 에판겔리아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단지 스프라기스, 조건부 약속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건부 약속들이 에판겔리아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삶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는 그 차이를 만드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로 들어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예로 듭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과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 믿음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동일한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25절 역시 같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은 의롭다 하심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적 약속으로 바꾸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단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은혜와 그런 말미암은 변화의 은혜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언약적 약속으로 그의 삶에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능성,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 그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100세 기적같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은 부엘세바에서 80km,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각을 떠서 그 안과 밖을 완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여 완전히 불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해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히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설령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적인 약속, 에판겔리아로 성취되려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앙에 있는 부모들 중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가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조차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3 자녀가 주일에 교회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1년 52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도 대학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더 좋은 믿음은 자녀가 1년 52주를 하나님께 바쳤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셔서 좋은 대학 나온 아이들보다 더 높이 들어 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녀 앞에서 평소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10번 아니 100번을 망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우뚝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롯,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 결국 인생을 수치스럽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불신의 믿음을 삶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음이 삶에서 표출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이 언약적 약속으로 우리 삶에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을 우리말로 와닿게 표현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승산이 전혀 없는데도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지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가능성 제로인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이 나뉘라고 했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나눠졌습니다. 동물들이 생기라고 했더니 동물들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룬다라고 하시면 이미 이룬 것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99세라고 할지라도 너를 통하여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늦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을 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좌절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99세의 나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처럼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일이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경험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해본 적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미지의 땅을 믿음으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개척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믿음이란 우리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집히고 그 물줄기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이름을 바꿔서 몇 년을 더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라고, 즉 다른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괜히 우리 믿음이 주눅이 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보면서도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절로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의 믿음도 오르막길이 있었고 내리막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계속 변함없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15장에서는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가리키며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견디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자라게 된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습니다. 본문 20절에는 믿음에 견고하여진다라는 동사와 21절에는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 모두 흥미롭게도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수동태 동사 속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스스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어졌고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신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약속해 주셨고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의 믿음은 설득당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설득당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순종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능력을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흔들거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과 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가운데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주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혼을 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하게 야단을 맞은 아이라도 조금 있으면 엄마 다리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었다고 야단을 심하게 맞았어도 엄마 아빠는 틀림없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항상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만났을 때 아이가 어색해합니다. 내가 내 엄마야, 아빠야, 이리 와봐 해도 머리로는 알아듣지만 그 아이가 선뜻 부모에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 우리 삶의 무게를 온전히 옮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름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언약적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실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